이 오늘 기쁘고 즐거운 안식일에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하늘의 평강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과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한 여행자가 한국에서 미국을 다니러 갔을 경우에 한국에서 미국에 간그 여행자는 미국에 있는 동안에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처해 있지만 미국에 속한 사람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그분이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이 땅에 처해 계셨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속한 분이 아니셨고 하늘에 속한 분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그들이 비록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그들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한국 사람하고 미국 사람하고 여러 면에서 반대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 생활 습관 중에. 한국 사람들은 오라고 할때 이렇게 부릅니다. 보통. 근데 미국 사람들은 손바닥을 올려가지고 이렇게 오라고 부릅니다. 성냥불을 켤때 한국 사람들은 뭐 요즘 성냥불 안 켜지만 이렇게 바깥으로 밀어서 킵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국 사람이 더 지혜로운 것 같지. 이렇게 키다가 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또이 수업을 먹을 때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떠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떠서 집어넣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인사할 때 그냥 목을 이렇게 숙여서 인사를,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뒤로 약간 젖혀요.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하고. 그렇게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그 사고 방식이나 생활 습관이 이 세상 사람들의 것과는 다릅니다. 이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는 이 성경 말씀에 꽤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어떤 것은 전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원수가 생기면 보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접을 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남을 잘 대접을 하라고 가르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디서 한대 맞으면 두 대, 세 대를 때려야 속이 시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대라고 합니다. 그것은 뭐 시비조로 대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도 줄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상식이나 그 흐름에 반대되는 것을 가리켜서 보통 우리는 역설이라고 합니다. 역설. 오늘 설교 제목이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 사람들의 삶에 비추어 볼 때에 역설적입니다. 그들의 사고방식이나 그들의 생각과는 정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여러 가지 그 역설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 중에서 오늘 세 가지만 좀 가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2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6절입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낮은 데 처하라고 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언제나 스스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자기를 낮추라고 말씀하십니다. 꼭 어떤 자리에 높이 오르려고 하는 것만이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만, 자고의 형태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무의식 중에 이런저런 모양으로 자기를 높이는 행실들이, 습관들이, 말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도 그 근원을 살피면 자고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도 스스로를 높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 대접을 받고자 하는 것, 혹은 자기에 대한 소개가 조금 미흡할 때에 섭섭한 것, 자기는 굉장히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데 간단하게 소개하면 좀 섭섭한 면이 또 있지요. 그런 것도 다 자고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칭찬하는데 자기 이름이 빠지면 기분 안 좋은 것, 또 정당하지 않은 자기 고집을 좀처럼 꺾지 않는 것, 이것이 다 자기를 높이고 스스로 높은 채 하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동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스로를 높이고 자고하는 것은 매우 보편적이고 또 아주 편만하고 있지만 이것의 결과는 매우 심각합니다. 이 자기를 높이는 심리의 근본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스스로 살아보고자 하는 그 시도가 결국 교만으로, 자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것을 내가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고의적으로 뭐 인간이기 때문에 시시로 자고하고 자만하는 생각들 얼마든지 우리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관습을 고의적으로 지속적으로 해나갈 경우에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됨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면 끊임없이 자기는 낮아지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그런 생활 습관을 갖게 될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몇 가지 사례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자주 들어서 아시는 루스벨 천사. 그에 대하여 이사야 14장 12절로 15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여기 계명성이라고 하는 말이 루스벨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루시퍼, 루스벨.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혀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 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지표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가장 높은 자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 우리로다. 가장 높은 곳에 오리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가장 낮은 곳에 빠뜨리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상세하게 알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한번 꿈을 꿨는데 자기가 짐승이 돼가지고 들을 방황하던 하는 그런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언제 일어났는가? 다니엘 4장 29절로 31절에 보면 12달이 지난 후에 그 사실 원래 꿈은 큰 나무가 이렇게 잘려나가고 그 폐허됐다가 조금 그루터기가 남아있다가 이제 다시 이제 무성하게 되는 그런 꿈인데 그 꿈을 꾼 지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궁 지붕에서 거닐새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그 엄청난 바벨론 도성을 바라보면서 이야 이 도성 이거 내가 건축한 것이 아니냐 이것이 아주 마음에 굉장한 자부심과 자만심과 자고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도성을 바라보면서 이 말이 오히려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내게서 떠나느니라. 그 자고하고 자만한 마음으로 꽉 차게 되었을 때 그 권세가 떠나고 그 위세가 사라지고 그때부터 이 느부갓네살은 짐승처럼 들을 7년 동안 거닐다가 다시 왕위로 복귀하는 이상한 역사가 나옵니다. 그 시점은 자만하는 마음이 가득 찼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헤롯에게 이상한 일이 또 한 번 닥칩니다. 사도행전 12장 21절로 23절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위에 앉아 백성을 효유한대 이 효유라고 하는 말이 좀 어려운 말이죠. 이 효유라고 하는 말은 이 훈계한다, 가르친다 그런 말입니다. 백성들을 이제 앞에 두고 훈계를 하고 가르칠 때에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는 아니라 하거늘. 백성들이 이제 왕의 소리를 들으면서 왕에게 이제 아부하는 말을 한 것입니다. 아, 이 소리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로다 하고 이제 외쳤습니다.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는 고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 백성들이 그 헤롯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바라보고 그를 찬양할 때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자만하고 우쭐해졌을 때 충이 그를 먹여 죽였습니다. 이 세 가지 루스벨과 느부갓네살과 이 헤롯의 이야기는 교만하고 자고하며 살아가는 자의 마지막 운명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지 아니하고 겸손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여 자고하며 살던 사람들의 결말은 이렇게 된다는 것을 실물 교훈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인간의 본분이 있고 각자가 차지할 위치가 있습니다. 현재 주어진 일에 성실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길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지도하시고 자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그 길을 성실하게 지켜나가는 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서 일을 맡겨주시는데도 극구 사용하는 것이 겸손이 아니고 현재에 충실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살다가 주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하여 성실하게 사는 것이 바로 진정한 겸손입니다. 꽤 오래전의 일입니다. 우리 어느 한 36고등학교에서 뭐 여러 가지 학교에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뭐 학생들이 데모를 했습니다. 꽤 데모를 크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일이 끝난 다음에 교장으로 계시던 분이 다른 학교에 평교사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교장 선생님이 어떤 행동을 취하실지 다 바라봤습니다. 이분은 상당히 좋은 대학을 나오시고 아주 실력이 있는 그 교사였습니다. 서울 사대를 나오신 아주 실력 있는 교사였기 때문에 사방에서 일반 고등학교에서 혹은 학원에서 오라는 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교장 선생님이 평교사로 발령이 났을 때 아무 불평 없이 그냥 부름 따라서 평교사로 갔습니다. 아주 성실하게 평교사로 일을 또 하셨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다 있습니다. 1년 만에 다시 교장이 되시고 또 연합회 교육부장도 하시고 여러 가지 중책을 맡고 일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분을 보면서 겸손이 무엇인지 어렴풋하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기자불립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 이 기자는 무슨 기자인가 하면은 그 기획할 때 기자입니다. 꾀할 기자. 자자는 이제 사람 자자입니다. 놈 자자. 불은 아니 불자, 립자는 이제 설립자입니다. 기자 불립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이 기자가 발꿈치를 든다는 뜻도 있어요. 기자가 발돋움하다는 뜻이 있어요. 발꿈치를 이렇게 드는 것입니다. 그럼 좀 높아 보이죠? 이 발꿈치를 든 사람은 서 있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좀 높아 보이려고 이렇게 발꿈치 들고 하루 종일 있을 수 있습니까? 저도 이렇게 좀 올라가니까 좋긴 하네. 다 더 잘 보이고. 그런데 이렇게 오래 못 있습니다. 힘이 들고 몸에 진이 빠집니다. 마찬가지로 항상 자기를 높은 곳에 두려고 하는 사람들은 불안한 것입니다. 안정감이 없습니다. 올라가 있어봐야 그 자리가 편치가 않습니다. 지금 대통령 자리가 굉장한 높은 자리지만 뭐 여러 지금 신문 매체를 통해서 보듯이 편안하실 리가 없습니다.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건 큰 자리가 아니라 작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자기를 높이고 올려고 하는 사람은 항상 불안하고 항상 안정감이 없습니다.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철로 역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겸손의 골짜기로 내려가는 길이 매우 어려웠는데 내림길이 매우 가파르고 험준하였으나 일단 그 골짜기에 내려가기만 하면 그곳에는 열매들이 많고 비옥하였으며 아름다운 광경을 볼 수 있었다. 겸손으로 내려가는 골짜기가 결코 쉽거나 완만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주 어려웠지만 일단 골짜기 아래 내려가니까 정말 열매가 많고 비옥했고 아름다운 광경이 펼쳐져 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를 예수님처럼 바닥까지 낮추어 사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평강이 있습니다. 거기에 편안함이 있습니다. 거기에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은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우리의 길을 적절하게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또 하나의 역설은 이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받기를 원합니다.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남에게 주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이 마태복음 19장의 부자 청년 이야기는 우리가 자주 많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사람에게는 본능이 있고 본능에 관련된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받고 싶어하고 더 많이 소유하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본능 중에 어떤 본능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심한 병에 걸렸다가 이런 천연 치료를 통해서 음식물을 통해서 상당히 개선이 되고 이제 좋아져서 건강을 회복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옛날에 먹던 그 음식, 그 아주 얼큰하고 덜큰하고 짭짤한 그 음식 생각이 나기 시작하면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한 번만 먹어보자 하고 먹으면 그 먹으면 어떻게 될 것을 되게 압니다. 다시 악화될 것을 알면서도 이 본능이 죽음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걸 억제하지 못하고 먹은 후에 갑자기 악화돼서 죽는 경우를 저는 여러 번 들었습니다. 담배 피우면 이 속의 폐가 꺼매지고 폐암이 걸린다는 사실이 아주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드러나 있지만 알면서도 담배를 못 끊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은 인간의 그 소유 본능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가 꽤 건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꽤 도덕적이고 율법으로 별로 흠이 없어 보이는 아주 건실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돈이 많은 부자였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영생의 도리를 물었습니다. 이런저런 대화 끝에 마지막 결론은 예수님께서 내가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에 들어가길 원하면 내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좇으라 그랬습니다. 이 청년에게 갈등이 왔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둘 중에 하나 기로에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자기 소유물을 자기가 껴안은 채 영생을 포기할 것이냐. 아니면 소유물을 팔아서 나누어주고 영생을 얻을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되는 그 아주 기로에 섰습니다. 아, 그런데 그 재물에 대한 욕심이 얼마나 큰 것인지, 영생을 포기하고 재물을 끼어 안으려고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여기 나타납니다. 인간의 소유욕, 인간의 욕심과 본능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신앙에 있어서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는 하나의 국면은 이 이기적인 본성과 투쟁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생활 속에는 이 오그라진 손이 펼쳐지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손은 이렇게 오그라져 있습니다. 이게 자연스럽습니다. 어떤 면에서 한번 해보세요. 손을 한번 이렇게 해보십시오. 어느 것이 편한지. 펼쳐 있으면 힘이 들어가야 되고 그냥 가만히 자연스럽게 놓으면 오그라집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오그라진 손을 펼칠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오그라진 손이 펴진 상태에서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오그라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비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은 가장 강력한 증거는,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는 이 오그라진 손을 자꾸 펼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증거입니다. 신명기 15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경내 네 형제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지니라. 손을 펴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진 것을 나누라고 하십니다. 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정적인 것이 아니라 동적인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멈추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물질적인 축복을 기다리면서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재림을 향하여 전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 아니고 신앙의 본질이 아니고 신앙의 본질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신앙의 본질, 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동적인 것이고 전진하는 것이고 왜 움직이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살아있는 운동력 있는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활 속에는 당연히 운동력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정적이고 움직이지 않고 남 해롭게 안 하고 그저 악한 일을 하지 않고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말씀이 그 속에 들어있지 않은 것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심령을 움직이고 들어가면 사람이 전진하고 행동하고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내 소유가 이웃을 향하여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이동하고 있지 않으면 그것은 죽은 신앙입니다. 지금 내 소유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살펴보시면서 정말 움직이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누어 주는 생명을 나누고 내 가진 소유를 내 시간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움직여 살아가는 나누어 주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더 오래 살려고 목숨을 보존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성경은 목숨을 버리라고 합니다. 이게 또 하나의 역설입니다. 누가복음 9장 24절을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세상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누가복음 17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역설입니다. 좀 이상한 말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에 나오는 이 살아가는 방법을 그저 제가 나름대로 이름을 하나 붙여봤는데 역설적 생명보존법. 역설적 생명보존법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를 아끼고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성경은 제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생명을 경시하거나 생명을 학대하라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적당히 타협하면서 생명을 조금 더 연장시켰다가 영원한 죽음을 맞을 것인가? 아니면 조금 불편하고 고생은 되지만 끝까지 진리를 고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인가? 우리는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이 목숨을 버린다는 것의 두 가지 의미를 설명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목숨을 버리라고 한 것이 무슨 뜻이냐? 목숨을 잃는 자가 찾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 첫째로, 현실적인 삶에서, 생활 속에서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타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6장 25절에 우리가 아주 흔히 자주 읽고 지나가지만 조금 생각해보면 깊이 있는 말씀이 한 구절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중하다는 말은 중요하다는 말이겠죠.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먼저 이 목숨과 음식에 대하여 한번 뭐 잠깐만 좀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음식이란 목숨을 위하여 먹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죠? 목숨을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가 음식을 먹습니다. 그런데 목숨을 위한 음식을 좀 더 잘 먹기 위해서 목숨을 잃어버리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숨을 위해서 음식을 먹는데 그 음식을 좀 더 잘 먹고 좀 좋은 것을 먹기 위해서 목숨을 잃어버리는 행동을 한다 이것입니다. 이 말이 꼭 비슷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 말에 빈대 잡으려고 초가 3칸 태운다는 말이 있어요.
아, 자다가 보니까 뭐 건질건질 해가지고 잠을 못 자겠어요. 이 빈대들이 어디로 튀어가는지 보이질 않아요. 빈대를 두자니 이거 잠을 못 자겠고 이걸 잡아야 되겠는데 보이진 않고 그래서 집을 태워버린다는 이야기예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순종해야 될, 따라가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할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잠시 이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좋은 음식 좀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칸 태우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을 타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정로를 따라서 사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몸과 의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복이란 몸을 가리기 위해서 입는 것인데 의복 좀 더 좋은 것 입기 위해서 몸을 버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마태복음 6장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께서 타협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생활에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목숨을 버려야 산다고 하는 또 하나의 의미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마지막 최후의 순간에 순교할 각오도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가 이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목숨까지라도 버릴 각오가 돼야 다른 여러 가지 사소한 문제들을 우리는 극복해 나갑니다. 우리 남자들이 군대에서 우리 재림 청년들이 안식일을 해결하는 방법이 다 여러 가지입니다. 근데 이것저것 계산하고 아이고 다른 병사들 안식일에 다 일하는데 나만 교회 가기 또 미안하기도 하고 또 뭐 이렇게 가서 이야기하다가 또 그렇게 때리면 또 아플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몸을 사리고 이런저런 계산하는 사람은 제대할 때까지 마음이 괴롭고 해결은 안 됩니다. 근데 아직 처음부터 목숨 걸고 당당하게 안식일을 해결하려고 시작하면 별로 큰 고생 없이도 해결이 되는 수가 있어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 사는 것은 순교자의 정신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만이 타협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당장 굶어 죽어도, 당장 망해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살지 아니하고 정로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겠다고 하는 그 아주 강력한 순교자적 정신을 가질 때 우리의 모든 삶의 길이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한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한참 종교 핍박이 심할 때 로마의 황제 중에 니키니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아주 핍박을 많이 했습니다. 한 번은 군인들에게 그 황제 숭배하는 그 우상 앞에서 향불을 피우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한 연대에 소속된 아주 충실한 크리스찬의 집단이 있었습니다. 한 40여 명이 모여서 향을 피우는 것은 군인이 할 일이 아닐 뿐더러 이것은 명백히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황제의 명령에 따르지 못하겠다고 거부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휘어 박해도 하고 고문도 했지만 이 40여 명의 그리스도인들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절대로 그 일을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기회를 주었습니다. 아주 추운 겨울에 얼음이 얼어붙어 있는 호수로 끌고 나가서 옷을 다 벗기고 다 앉혔습니다. 그리고 옆에 뜨거운 물을 한 목욕통을 갖다 놓고 마지막 기회를 주었습니다. 너희들 견디다가 예수를 부인하고 싶으면 저 목욕통 속에 들어갈 수 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상당한 시간 지나서 거의 다 얼어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한 사람이 일어나서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병사들이 일어나가지고 그를 끌고 목욕통에 집어넣는 순간에 너무 얼어붙은 몸이 너무 뜨거운 물에 들어가니까 심장이 마비돼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9명이 그대로 그 자리에서 얼어서 다 죽었습니다. 역사적 기록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덧붙여진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들이 다 순교했을 때 하늘에서 천사들이 면류관을 하나씩 들고 와서 40명의 머리에 다 씌워주는데 한 명이 비니까 그 한 천사가 그 면류관을 들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들을 고문하는 데 동참했던 로마의 병사 한 사람이 저들의 아주 그 숭고한 신앙에 감동이 돼가지고 자기도 그냥 옷을 벗고 둘러앉아서 있다가 순교할 때 그 마지막 면류관이 그 로마의 군사의 머리에 씌워졌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타협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역설적 삶의 마지막에는 보상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낮추라, 높여주시겠다. 주라, 후이되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다시 돌려주겠다. 목숨을 버리라, 영원한 생명을 너희에게 주겠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높은 데 계신 분이 낮아지셨습니다. 그분의 모든 삶을 철저하게 남에게 베풀고 주는 삶이었습니다. 마침내 생명까지 버리셨습니다. 이 삶이 바로 역설적 삶의 표본이신 그리스도의 생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주님을 따라서 우리 주님의 삶의 모본을 따라서 자기를 낮추고 남에게 주고 목숨을 걸고 우리 하나님께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로마서 8장 17절의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활 속에 성취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